독일의 어떤 신문에 이런 타이틀이 붙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국경이 살아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EU 연합을 이루고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자동차 번호뿐만 아니라 화폐까지도 한 나라처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연합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깨어지면서 국경선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독일 사람, 너희는 프랑스 사람, 너희는 이탈리아 사람, 나는 스페인 사람, 뭐 이런 이전의 이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개념들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전에는 유럽의 나라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지금은 제각기 그 나라들마다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을 하는 것도 독일은 우리 한국의 모델을 따라 검증하는 거 하면은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봉쇄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자연 감염으로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답시고 별로 통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이 영국은 처음에는 스웨덴처럼 통제하지 않다가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니까 다시 한국처럼 추적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이 EU연합, 소위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각자의 살 길을 저각기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독일의 그 신문 기사는 유럽이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민을 거부하는 나라가 됐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민을 잠시 중단한다는 이 제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뭐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거라고 명분은 세웠긴 합니다만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집권 초기부터 폐쇄적이었고 아주 좁은 정책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보다도 이그 앞에 2011년에, 그러니까 벌써 9년 전이죠. 그때 나온 이 기사들을 검색해서 종합해 본다면은 2012년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다 정리하겠다 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선언이 있었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미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가난할 때 미국은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가난함 속에서도 서로서로 위하고 나누는 넉넉한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세계 최강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좁아져서 나누지 않는 가난한 마음의 나라가 되었다. 뭐 이런 평론 쓴 것이었더라고요. 또한 지금은 이 미국 전 지역에 크고 작은 140여 도시에서 동시에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이 삼가하는 시위가 일어난 이적은 이런 적은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급기야 군인까지 개입하고 여러 도시에 이 뉴욕만 하더라도 77년 만에 통행금지가 생기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당한 시위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나라인데, 자, 이렇게 미 역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시위를 우리가 얼핏 외형적으로 보면은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저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 그리고 그 미국 역사의 껍질을 한두 겹 벗겨내다 보면은 이 지금의 사태는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고착화된 이 경제적인 차별과 이 사회적인 갈등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인명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과 히스패닉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대로 대부분의 이분들은 이 미국 경제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식당이나 호텔, 뭐 대중교통, 공장, 농장, 뭐이 수많은 가급장에서 우리는 흔히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에서도 단순한 육체노동은 전부 주로 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네소타 이 흑인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소요 사태가 분명히 수백 년간 계속된 인종차별에 근거하는 것, 그것은 맞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받아온,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느끼는 이 구조적이고 이 총체적인 이 경제적 차별과 불이익, 또 그것으로 인한 혜택의 결핍과 이 부족함, 그리고 가난과 빈곤에 대한 저항으로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때는 마땅히 법 질서를 유지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연합과 평화를 호소하고 선도해야 할 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 즉흥적이고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비록 우리 한인들이 이번 사태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고 또 중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이전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우리 한인들과 아시안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은 것을 기억하면은 이 이번 사태는 결코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앞으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인들도 유색 인종으로서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그들의 소망도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의 사태와 상황을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평안히 살아가는 이 세상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에 신실히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 미국은 속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왜 이렇게 장벽을 쌓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장벽 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면 걱정이 많아지고 적들은 생겨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도 지금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잘 아시죠? 본래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는 같은 부모를 가진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라 그래서 아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좀 진전된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국경을 철저히 단속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캐나다는 속이 점점 좁아지고 걱정은 또 많아지고 서로의 동질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적대적 개념이 생기는 그런 적책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속이 좁아지면은요. 그 속 좁은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 미워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갈등과 분쟁이 그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 복잡하고 번잡해서 우리의 속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좁아졌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다툼과 분쟁이 퍼져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속 좁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 이 120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그 흐트러져 있던 모습을 바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승인이 되라고 당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이 도와주실 사명을 붙잡기는커녕 자신 그 일실의 안전과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속 좁은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영광과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마음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도와주실 텐데도 말이에요. 자 이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야,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가 지금 걸은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노동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식사도 못했고 뭐 자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중지가 되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도 쉬고 눈도 깜빡거리고 뭐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것마저도 제한해서 허용된 거리만 걸을 수 있지 그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지만 유대 사람인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우리가 걸은 거리가 안식일의 규정에 맞아 틀려? 혹시 좀 넘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가지고 시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 속 좁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무릎을 조심하라. 뭐 한두 번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무릎 조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을 향한 큰 포부와 꿈을 정말 이렇게 붙잡고 가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속 좁게 세상의 법, 세상의 문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승해야 된다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안나스 그 그룹들은 이른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박해하고 또 색출해서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뒤에서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서 있는 그룹은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로마 총독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래도 세상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락방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하고 다락방으로 다시 숨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나아가 지금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지도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무슨 지도자나 구심점도 없이 아주 망설이면서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이들을 이렇게 속이 좁아지도록 만들었고 따라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도자도 없고 정치적으로까지 무섭게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올바로 본다면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땅끝은 고사하고 처음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에조차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지금 은둔하고 있는 그런 속 좁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마저도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다른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 말씀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변화가 있으려면 무슨 거창한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후회하는 일이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오늘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심삼일 될 때가 많고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획기적인 변화, 커다란 변화, 완전한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변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세요. 소소한 변화를 반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큰 변화가 되고, 아무리 큰 변화라도 사실은 그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나가는 거기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의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문화 속에 갇혀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했던 그것,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작은 변화에 불과합니다. 뭡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들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헬라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우리말로 마음, 같이, 하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헬라어로 호모 드마돈이라고 하는 한 개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한 마음으로 했다, 만장일치로 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선창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제각기 흩어져서 조각처럼 되어 있는데 그 조각된 마음들을 모아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 야고보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호모 두마돈의 실체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저들의 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으로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새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사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각자의 마음은 파편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너 걱정 다르고 내 걱정 다르고, 우리 속에 우리 모여있는 모두가 다 우리 속에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여봐도 하나도 마음에 뭐 안 되는, 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아, 그런데 이들이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호모 드마돈, 새 마음 운동, 주님의 마음, 그것을 그들이 가지면서 모이게 되니까 그냥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호모 드마돈.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여기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프로스카르테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 또한 한 개의 단어인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것만 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도 찾아가면서 기도해봅시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꾸준히 계속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에 이런 말씀 하셨죠. 오로지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 플러스 카르테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24절에 이 단어가 나오세요. 24절과 25절 전반부 말씀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시니까. 그래서 이 가룟유다의 빈자리를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게 되죠.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생각해 보십시다.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 좋습니다. B라는 사람은 더 좋습니다. 아마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아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셨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길고 한 사람의 이름은 짧잖아요. 이름이 긴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바사바, 유스도라는 헬라식 이름과 라틴식 이름도 가진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회적 활동과 여러 가지의 어떤 배움도 출중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름이 길면은 길수록 우리말로 하면은 양반이고 이 로마 사회에서 이름이 짧으면 짧을수록 쌍놈, 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바사바 이스로요.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출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마띠. 딱 마띠야.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들은 감독률만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가 필요한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했죠. 우리 공동체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택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나 생각은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지정하심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꾼 세우는 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된 거죠. 그대로 만약에 일꾼 세우는 이것을 단순하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어려운 때 외부에서 그냥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저 그런 어려운 때, 그래도 외부에서 인정받는 사람, 능력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아, 이런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A가 더 유익합니다. B가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다 밀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누굽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어려움 없이 마띠아, 이 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필요해요. 교육 담당할 분도 있어야 되겠고, 뭐 젊은 직분자, 여러 기관의 봉사자들, 또 그리고 이 기도하며 섬기는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또 집사님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여러 일꾼들이 필요한 형편인데, 앞으로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감론 을박 논쟁도 없이 간단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회에다 다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웠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그것도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세상에서 약자가 취하는 뭐 행동방식 기도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 기도는 저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으려면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낙심하여 지키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 여기 기도하는 이라는 이 말 바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이나 여기 히브리서 12장 그들을 생각한다는 이 말, 이례적이나 일시적인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를 생각하는 이 단어는 again 이라고 하는 아나라는 말과 인정한다, logizomai 이러한 말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아나 로기소마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갈등이 어떤 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분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뭐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공동의 약점 보이기 시작했죠. 함께 모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발견한 것은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 부분이죠. 아마 이 말씀은 누구나 언급하기 싫어했던 부분일 겁니다. 열두 사도 공동체 가운데 배신자 하나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11명의 사도로 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허약한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그런 모습을 누가 말하기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 못난 모습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약한 모습 드러내는 거 패배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약하고 못난 모습을 선언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던 베드로의 준말이 주님을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는 나는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주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도자로 살아왔던 모세 보십니다. 그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고 그 마른 막대기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히게 됐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었던 그것처럼 마른 막대기가 들려서 기도의 도구가 될 때 적들을 물리쳤던 그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왔던 제자들, 이 120문도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냈던 저들의 아픔을 드디어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 마띠아로 세웠던 저들, 이제 좁은 마음을 탈출해서 무언가 준비하세요.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의 수경까지 넓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일상이 무너진 이 피해와 어려운 난관들 때문에 정말 우리 앞길이 마치 홍해와 같고 우리 앞길이 참 광야의 불빔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는 뭘 생각하고 뭘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아날로기서마이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의 모습만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위대한 서막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 다르게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함께 모여 한마음이 되고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들은 결국 생명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떻게 이들이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생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생명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 생명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는 주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십시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옥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전혀 다른 안목으로 결국 위대한 사도행전 교회의 서막을 열어가는 이 사도들을 위시한 120문도들처럼 생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이 땅에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주님을 인정하며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문제를 바라봄이 아니라 초대교회 서막을 열어가는 사도들을 중심한 120문도들처럼 주님을 향한 안목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님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